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뭐 하면 여러 차례 들었던 설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을 갖지 말자. 아니 도마는 어쩌려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살펴볼 때 이 내용도 요한복음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한 파트만이 아니라 특별히 가깝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아침부터 해서 오늘 여드레째 된 그게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가까운 문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일주일 지났는데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뭐였었죠?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라는 것을 죄의 형벌을 대신받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부유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유한 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창조의 기쁨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모든 것들을 부인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본문이 분명히 나오죠. 2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26절, 27절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자, 보면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면 26절에 여드레가 지난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절에 나왔던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지금 낮인지 밤인지만 뿐이지 함께 모여서 문을 잠궈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 그러면 할 말이 참 많죠. 들은 것들도 많고요.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다 여러분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안 믿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간단한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러잖아요. 손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그래서 도마가 이때까지 한 행동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다. 믿음 없는 자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보통 뭔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이건 보통 믿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길이 평안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바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직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잖아요. 작심 삼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없어지면 믿음이 사라져버린 건가요? 또 반대로 아예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에이 나는 그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왜요?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마를 불신자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할까?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다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보통은 그냥 아이고 그냥 읽으면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좋은 말씀 아니겠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 오케이 뭐든지 그냥 내가 다 믿겠다. 저는 불가능하던데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질문이 엄청 많아지던데요. 왜 그럴까? 요즘에 제 아내도 묵상하면서 맨날 전 저녁마다 저한테 물어서 참 어떨 때는 가끔씩 똑같은 내용을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좋은 질문들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아유 그거 다 아는 걸 왜 물어봐?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질문이 많다고 생각들이 많이 하십니다. 마음에 의문점이 있어도 질문이 있어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 질문 자체를 의문점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의문이 생기는 것, 질문이 생기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성경이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심은 의문, 질문이 생기는 부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의심이 뭔가? 1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이 뭐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이 치니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흔들린다는 것을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정하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흔들리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내려오게 나로 주님께로 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요? 풍랑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라 그랬을까요? 의심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은 자리에 놓고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그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이해가 안 가는 것, 그래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좋은 질문이 많으면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죠. 목사들을, 목회자들을 그렇게 뜨끔뜨끔하게 해야지 목사들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많이 찔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질문들을 잘 요즘에는 할 기회가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좋은 질문을 통해서 바른 성도들,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내 견해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그에게 설득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힘든 이유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관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한 반쯤 있죠? 반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이 반밖에 없네. 똑같은 사실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있는 모든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인의 관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항상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손은 항상 어디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나님 편을 안 들어요. 우리가 내 마음 위로받고 내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하나님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종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경우도 자 보세요.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도마만 없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도마는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믿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27절에서 한 말씀이 뭐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과 어떤 거죠? 예수님의 일을 동일하게 놓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 자기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죠.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 그러면 뭘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 도마의 관점.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왜 아직도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여기 이렇게 처박혀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면 이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개벽해야 될 거 아니냐. 헤롯 왕 모가지가 나가고 로마 제국들 다 쫓겨나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한 번 더 건설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그 호산나 외쳤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주관대로 곧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중심적 그 태도인 것이고 자기의 그 가치관, 자기 그 세계관에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관점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더 나가면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데서도 몇 번에 걸쳐서 나는 부활할 죽을 것이고 곧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관점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내십니다. 사실은 도마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도마 비슷하잖아요. 의심하고 정말로 그런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늘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예요? 도마에게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어요.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25절에서 본문 25절에서 나는 내 손으로 그 손가락에 난 그 못자국에 집어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대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 죽은 예수가 진짜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한 예수 맞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불평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처음에 볼 때 예수님 유치하신 거 아닌가? 좀 다른 방법으로 멋지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마가 불평했던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대로를 적용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은 이 도마의 불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도마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와도 비슷해요. 예수님 기적의 사나이, 예수님 능력의 사나이, 이스라엘 부활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기적의 사나이고 능력의 사나이라면 힘으로 이 모든 세상을 딱 정복하는 것 좋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만 바른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만 옳다. 아니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만약에 부활했다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아니냐. 도마의 생각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쫓았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꿈들은 사라지고 다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부활했다? 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의 그 도마의 불평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지를 도마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이 없어지지 않는 상처 그대로를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단순히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이고, 그 예수가 바로 부활한 나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였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내가 왜 거기에 죽었겠느냐? 이 상처는, 이 손에 난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냐? 내가 죄가 없는데 죽었다면 그건 죄 있는 널 위해 죽은 것 아니냐? 그걸 예수님은 몸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 우리를 위한 상처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너의 손을 넣어라. 너도 함께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바로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신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넣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도 비슷하죠. 모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의심이 먼저 됩니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항상 우리는 내 관점대로, 내 세계관대로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겁박도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 문제를 주시고 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해결되고 평안해져야지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이 세상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훨씬 힘든 방법이 될지라도, 우리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관점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련, 똑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내 관점이 무너질 때까지 때린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해결될 때까지 때리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같은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좋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를 찾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도마에게 내 손에 난 그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줘서 내 손을 잡아라. 내 창자국을 봐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은 바로 그 예수다.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가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세상을 들어서라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점으로 살아오는 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자신의 관점이 무너진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였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 주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셨군요. 내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이 있었군요. 아,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참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의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 세계관에서 내 한계와 연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없어졌나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다 이루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딱 보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된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이전까지는 내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일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쁘건 좋건 아니면 슬프건 아니면 힘들지라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설득에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29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 이 말씀은 이때까지 도마에게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 상처 봐야 믿느냐? 상처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회사에 지원했어요. 입사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딱 받았어요. 요즘에 합격 통지를 받는 게 정말 영광이라고 얘기하던데 영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기쁘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양복을 삽니다. 준비를 하죠. 넥타이를 사고 딱 준비를 하고 야 나 합격 통지를 받고 나는 이렇게 준비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냥 합격될 거 믿고 샀어. 그럼 합격될 거 믿고 산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내용인가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제가 오해를. 저 같으면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믿으면. 그런데 오셔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보고 믿었다는 말, 그걸 보지 않고 믿었다는 말, 이걸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 건데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다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성질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말이 굉장히 어려워졌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면 참 기쁘고 즐겁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적도 보고 그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을 봤다면 하지만 분명한 제약이 있죠. 어떤 제약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동안에는 사마리아에는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는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인데요. 13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어요.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방식이 그렇다면 완전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지난주에도 봤던 5장 16절에서 우리가 육체로 알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후에 곧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우린 더 이상 그 주님을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게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열심히 지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자, 이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내 안에 오사 나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눈, 내 몸 밖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으로 오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속에 그 죄인인 나를 뚫고 들어오셔서 나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데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든 것도 없는 그 완성된 기쁨과 영광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육체대로 예수를 알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까지 알았던 육신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우리의 슬픔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 영광과 기쁨과 참평안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건 지금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도 곧 그 내용을 만나게 될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비록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도 조그만 문제에도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내 생각, 내 관점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심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내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십니다. 더 나은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한 운명적으로 엮여 있어서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그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의심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이 관점과 나의 이 고집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더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그 예수고 내가 너와 함께 부활한 그 예수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보며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나가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